우리 이사야 7장 15절로 우리 25절까지 말씀.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죄악된 아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징조 주십니다. 처녀를 통하여 낳을 아이 임마누엘이란 아이의 그러한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의 탄생.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야 7장 14절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더불어서 본문 남유다의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배경이 남유다의 상황에 좀 연결하여 집중하여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이제 먹으리라 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구원과 회복의 때에 징조로 주실 아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실 때에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의 즈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설정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의 어린 그 영유아의 아기들은 옳고 그른 것을 이제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져 있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정도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일정 이상의 시간이 지나 이제 성장했을 때를 그리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5절 후반에 보시면 그 아이가 먹는 것이 엉긴 젖과 이제 꿀을 먹게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5절은 한 두 살에서 이제 네 살 정도의 아이를 말하는 것이라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아이가 그렇게 그 정도로 자랄 때쯤 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15절을 통하여서 시점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16절 말씀에서도 아이에게 이 같은 성장이 완전하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싫어하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이제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계시고 또 확실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의 구원의 때가 임박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구원과 회복의 그 소망의 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허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곳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 남유다를 향한 또 다른 그러한 위협이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관한 시련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듯 끝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남유다의 모습이 그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직접 징계하실 것이라 16절 이하에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그러한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내가 남유다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번 징계의 참혹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이후로는 처음 보게 되어질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라 17절에서 하나님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는 아수르 외에도 여러분 이집트도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를 파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아수르를 벌로 지금 불러서 지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와 아수르는 초강대국들 중에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하찮은 미물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파리와 벌처럼 남유다를 심히 이제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먼저 하나님 이 비유를 사용하셨고, 다른 의미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당시의 초강대국들조차 하나님께서 가볍게 쓰실 정도로 하나님 당신께서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이심을 단적으로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계속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이것을 아하스와 남유다 모두가 계속해서 멸시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택하여 섬겼는데 이것이 이러한 참담한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중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 가운데에 주가 예비하신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남유다의 모든 곳을 이들이 다 뒤덮어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 살만한 곳은 물론이거니와 골짜기와 바위 틈, 가시나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도 이들이 가득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19절에 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전체에 이러한 침략자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와 벌떼처럼 지독하게 남유다 그렇게 괴롭히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수 저쪽에서 즉 강 건너 저쪽에서 네가 돈을 주고 빌려온 삭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도와달라 요청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 말씀해 보시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재물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는데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은 이러한 남유다의 요청을 무시하고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8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리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내어서 빌려온 삭도였지만 그 삭도가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도리어 나의 모든 것들을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상황들, 오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그러면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경제적인 모든 상황도 완전히 이제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성경 이리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21절 22절 보시면 사람이 한 어린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풍족한 상황 아니겠는가? 우리가 본문을 그리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의 풍족의 상징은 이런 목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풍족을 상징하는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풍성한 과실 그것이 은혜와 풍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황폐의 짐으로 인하여서 그 정착의 풍족함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그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린 암소 하나 두 양 그렇게 가지면서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이라 우리가 21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22절 말씀 보시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엉긴 젖이라고 계속해서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버터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젖을 그 소에서 짠 이 젖을 놔둠으로 인하여서 그 스스로 발효되어진 상태의 그 음식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많이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또 풍족한 것의 상징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인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도리어 목축으로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조금의 그러한 양식과 음식 재료들조차도 이제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2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엉긴 젖과 꿀은 풍족한 음식의 상징이 아닙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은혜와 풍족은 포도나무의 그 과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포도주 이것이 남유다의 풍족의 상징이 되어질 텐데 이제 정착하기 이전에 목축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시대로 돌아가서 겨우겨우 그들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1차적인 그러한 음식물로 너희의 생명이 연장되어질 것이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치셔서 일어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이하에서는 이제 완전히 황폐해진 남유다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땅이 황폐해져서 오직 찔레와 가시만 가득하게 되고 포도나무가 있던 곳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족한 것 없어지고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찔레와 가시만 가득한 땅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 말하고 25절 보시면 예전에 경작지로 갈던 그 땅도 이제는 그러한 것들로만 가득해진 땅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 땅들을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황폐해진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들짐승들만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닐 때에는 활과 화살 없이는 들짐승의 위협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무장을 하고 그 땅을 지나가야 한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하여 남유다와 예루살렘 땅들이 그 처해질 상황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그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이리 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내가 이끌어 나갈 때에 이 땅이 왜 이리 황폐해지고 또 곤고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서야 했지만 그 곤고할 때에 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의 다른 강한 신이라 여기는 그러한 신들을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였던 아하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교훈들이 잘 자리 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개인에서부터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평안하고 온당한 삶의 그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신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권고와 권면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은혜들을 잘 깨달아서 주의 손에 붙들린 바 인생 되어졌을 때에 그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사야 말씀 시작하면서 계속하여 징계의 말씀들, 어려움의 말씀들, 이러한 권고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살펴보기는 사실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 험난한 세상과 세상의 풍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남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고 구원하실 그때를 소망하는 이 세대의 믿음 지켜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지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멸시치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매 순간순간마다 꾸준히 주를 섬기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어서 그 손으로부터 공급되어질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꾸준히 또한 신실하게 변치 않아 섬겨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범과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서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인생의 결과가 어찌 달라지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각 개인과 가정이 아버지 세상과 믿음의 지체들에게 잘 보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말씀 철저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우들 아버지 여름의 그 시기를 맞아 이곳 저곳으로 많이 이동하고 또한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배자들과 각 교우들 가정들의 생업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심이 있는 아버지 각 생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 찾을 수 있겠으나 그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직접 행해 주신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삶, 믿음의 간구들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